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 세상이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이 처음 우리의 삶에 이렇게 다가왔을 때에 인터넷 속도도 그렇고 처음에 인터넷이라는 것은 신문 같은 것, 문자적인 것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 문자적인 정보를 많이 얻었는데 어느 순간 동영상, 처음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받아서 보기 시작했고 이제 지금은 오히려 뭐 다운받지 않아도 전혀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참 재미있다, 즐겁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인터넷이 인터넷 중심으로 하는 방송국이 실질적인 영화사라든지 그 다음에 방송국, TV 방송국을 압도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큰 자본을 가지지 않은 그런 회사일지라도 사람들일지라도 일반인들까지 방송을 만들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한 6년 전, 7년 전에 개인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도 이렇게 돈을 벌지 몰랐는데 한 6년, 7년 꾸준히 하면서 많은 엄청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수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아 저런 것을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 큰 자본을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또 내용들도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은 더 재미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 유튜브 방송을 또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내가 찾으러 노력하지 않아도 AI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딱 맞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즐거움, 또 먹는 즐거움, 쇼핑하는 즐거움, 또 여행하는 즐거움, 거기에 지적인 욕구까지 채울 수 있는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유튜브를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쨌든 간 하루하루 좀 재미없는 시간이 되지 않게 우리에게 좀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참 보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뭐하고 지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유튜브 봤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뭐 하셨어요? 그러면 나 하루 종일 열심히 유튜브로 재밌는 것도 보고 공부도 하고 하여튼 쉴 틈이 없었어 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아, 저 사람 참 한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참 유익하게 보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일주일 동안 뭐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유튜브 보면서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유튜브 보면서 말씀 공부하고 유튜브에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를 재밌는 걸 하려고 제가 시간이 없을 정도로 잠도 안 자면서 열심히 유튜브 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야, 정말 저 목사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 겉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속으로는 참 놀고 먹는구나, 시간이 많은 것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넌 그래 열심히 유튜브를 통해서 너의 삶을, 미래를 개척해라 라고 우리가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뭐예요? 이게 좋다고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때우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내가 당당하게 권할 수 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뭐 유튜브 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기도 하고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거기에 맡길 만한 또 거기에서 오늘 말씀과 관계된 기쁨을 누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정말 유튜브 하면은 뭐 인터넷 하면은 잘 갑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어? 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하고 나면 몸이 찌뿌듯하고 좀 몸이 개운하지 않아요. 마음도 불편합니다. 왜요? 이게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아는 거예요. 시간을 즐기긴 했는데 시간을 보내긴 했는데 나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내 육신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면서 처음 세 가지 사랑, 희락, 화평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미 세상 속에 사랑과 관계된 것들, 희락, 기쁨과 관계된 것들, 평화와 관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짜가 많아요. 지금 이란이 뭐 통계로 따지면은 정말 몇 명이 죽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금 이제 안정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진짜 평화입니까? 막 사람을 죽여가지고 데모하러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진짜 평화예요? 결코 진짜 평화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은 가짜로부터 진짜를 분별해내는 것들.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고 확인하고 그 진짜를 향해 나아가는 분별이고 싸움이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가짜가 있다. 세상이 주는 거는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가짜를 먼저 얘기해요. 육체를 통해서 오는 것이 무엇인지. 육체가 주는 것이 쾌락이지만 결코 그 쾌락이 참 기쁨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즐거움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주는 기쁨 즐거움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도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어떠한 감정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어디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짜를 어떻게 누리고 또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오늘 말씀을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짜는 대부분 육체의 쾌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만 즐거우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을 신경 쓰냐. 너만 기쁘면 되지. 너만 만족하면 되지. 너 기분, 너 느낌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고 또 노력을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하면 기쁠 것 같아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안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면 참 기쁠 것 같아요. 큰 성취를 이루면 어떠한 지위에 올라가면 어떠한 부를 이루면 만족하고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갑니다. 웬만해서는 감정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세고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놀란 것이 이 마리화나 같은 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담배를 규제하는데 담배를 얼마나 많이 규제합니까? 그런데 더 센 마리화나를 막 지금 용납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구할 수 있도록 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정부가 그러한 것을 제공하고 허락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마리화나를 찾습니까? 마리화나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담배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몰래 하니까 이제 저 사람들은 환자니까 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면서 기호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지금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흐름인 거예요. 뭐 성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공공연하게 19금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개그를 갖다가 코미디를 갖다가 성적인 것과 연결되어서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게 우리에게 쉽게 노출되는 상황입니까? 또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통해서 광고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범람하면 범람할수록 참은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또 동시에 그것에 대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서 나오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또 자극적이고 몰래 막 더 찾아다니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모르니까 진짜를 향한 마음보다 가짜를 향한 마음, 가짜를 향한 유혹들이, 가짜를 제공하는 것들이 훨씬 많으니까 진짜를 찾으려고 하는데 진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가짜 가운데에서 막 진짜를 향해 진짜를 찾으려고 하니, 가짜 가운데에서 진짜를 향해 나가려고 하니, 여러분, 찾으면 찾을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는지 나 자신을 누구한테 얘기하기 전에 정말 먼저 내가 자신을 내가 바로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냉정하게 이것이 나에게 진정으로 소망을 주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가, 이것이 나의 가정을 살리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있는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4장 4절에 너무나 분명하게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찾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뭐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 억지로 기뻐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기쁨은 그렇습니다. 상황 가운데 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라는 것은, 이 환경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어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출발이기도 하고 현재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의 출발이고 또 또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항상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씁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감옥에 있는 상황 가운데 쓰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감옥에 있지만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할지라도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환경이 흔들리면, 그 환경이 열악해지면 세상이 주는 기쁨은 끊어집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건하잖아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세상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감옥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감옥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은 결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분명하냐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건강해져야 되는데 A라는 것을 고쳤더니 B가 또 튀어나오고, B를 고쳤더니 C가 또 튀어나오고, 어떨 때는 이 A, B, C가 같이 막 가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것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 어떤 그 육신의 질병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연약해지는 이것이,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내 육신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참 많이 아프세요. 아픈 곳들이 생겨나요. 안타깝습니다. 완벽하게 잘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완벽하게 고쳐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붙잡으려는 그러한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랑 친한 목사님이 아프셔요.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 가운데에 이게 한쪽으로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본인은. 뒤에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잡아가지고 술 드셨냐고, 나 술 안 먹었다고, 근데 운전을 왜 왔다 갔다 합니까? 그 뇌에 뇌검사를 해보니까 피가 고여있는 거, 피가 이제 뭐죠? 혈전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터지진 않았어요. 터지진 않았지만 위험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셔야만 했어요. 여러분 나이 80 넘은 분이 수술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강하던 친구분이 이렇게 그런 수술을 하게 되니까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지금 막 흔들리고 약해지고 있대요. 우리 아버지는 건강하세요. 하지만 친구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천국 가고 이제 수술하고 잘 회복하지 못하고 또 우리 어머니 같이 지내시던 친하시던 우리 사모님들도 이제 양로원 들어가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왜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안 죽으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생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쁨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움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붙잡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했어요. 생명의 길이 분명히 있고 그 생명의 길은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또 믿음이기도 해요. 말씀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감정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 그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말씀을 믿고 감정을 뛰어넘어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기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2절 말씀.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뻐한다는 것은 어떠한 기뻐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 지금 이 아침에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래서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그것이 진짜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으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 의무예요. 때로는 그것이 되게 부담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기쁨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순종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아침에 일부 예배에 와서 드리는 여러분들은 억지로 순종하는 그러한 상태에 계속 머무르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일부 예배에 왔다면 이제는 적어도 그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시카고 하인 연합장로교회가 그러한 기쁨이 참 많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염려할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기쁨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지켜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그 참 기쁨을 누리게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는데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에게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의지적으로 기뻐하려고 할 때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냐면 염려가 앞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는 염려 때문에 기뻐하지 못했고 이제는 믿음으로 기뻐하려고 그러는데 여전히 그 앞에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기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앞에 남아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구체적인 문제가 남아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염려를, 그 걱정을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건강, 장애물, 두려움, 어떤 분노, 서운함 다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너무나 분명하게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염려가 막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염려가 내 앞에서 막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려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좁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쁨이 막 넘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넓어요. 바다같이 넓어져요. 그래서 막 옆에서 누가 막 건들고 무슨 말을 해도 솔직히 아하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 내 마음에 근심이 차고 막 걱정이 막 하면은 옆에서 무슨 말을 좋은 말을 해도 그게 나한테 하나도 기쁨이 안 되고 오히려 마음이 점점 좁아져요. 감사를 빼앗아가요. 찬송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이번 주에 제일 많이 만난 사람이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에 감사와 찬송을 많이 했어요? 아니면 불평과 불만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불평과 불만을 많이 얘기했어요? 감사와 찬송을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상대방이 그 불평과 불만을 얘기한 것은 바로 여러분도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맞장구를 친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와 찬송을 막 강하게 얘기하고 있으면 절대로 불평과 불만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불평과 불만을 얘기해도 나는 지금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데 상대방의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에게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열심히 불평과 불만을 함께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서로 그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불평이 더 큰 불평으로, 불만이 더 큰 불만으로, 분노가 더 큰 분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가 있냐?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근심이 있냐? 그 근심을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염려와 근심, 걱정과 불만, 분노를 온전히 기도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이 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 응답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주님 안에 있는 마음. 주님 안에 있는 마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는 걸 다 압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내 의지, 감정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지켜지는 거예요. 아, 기도한다는 것이 감정과 의지일까요? 기도로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범죄의 자리에 가면서 여러분 기도할 것 같아요? 범죄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데 기도하면은 딱 너무나 분명하게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기도하면은 너 이렇게 가면 안 돼. 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답을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핑계대고 안 해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이 그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분노, 어떤 상황, 환경을 뛰어넘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와 불안들을 다 기도로 우리가 바꿀 때에 여러분, 우리의 환경들은, 우리의 상황들은, 주변의 악들은 더 크게 우리를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결단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니까 이제는 그것이 단순히 장애물이 아니라 박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세상대로 살아가면 세상에 맞춰가지고 그냥 다 그냥 짝짝꿍 해주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그것이 안 된다고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순종하고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이 팔복과 관련된 얘기 아니에요. 산상수훈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정말 신실한 길을 가려고 할 때에 더 큰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욕을 듣고 모욕을 받고 거짓된 말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좀 지혜롭게 기뻐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막 박해하는 데 가가지고 갑자기 막 웃고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아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거구나,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다는 증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참 기쁨이 아닌 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참 기쁨은 오히려 불안해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우리의 형편들을 흔들 수 없어요. 흔들어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평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나? 가서 막 뒤에서 막 거짓해가지고 뭐 나의 평판을 막 깎아내려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하늘의 소망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늘의 상급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과 기업은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 뿌리는 바로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박해는 분명히 우리에게 염려를 주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박해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기쁨의 근원되는 예수를 빼앗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박해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왜 우리가 불편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세상 속에서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시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말씀한 대로 예수만으로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우연히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딱 앉아있어 대화를 하는데, 내가 당신이 이렇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다면은 나는 당신하고 결혼 안 했을 거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그래서 연애할 때 얘기했잖냐, 나는 당신이 전부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아무것도 없고 당신밖에 없다고. 내가 이미 연애를 시작할 때 얘기하지 않았냐, 왜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돈이 있냐 없냐 그것을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당신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웃는 이야기지만 제가 딱 이 말씀과 함께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에게 누가 전부입니까? 예수님이 전부예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전부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것하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정말 기쁨이, 우리가 믿는다면 끝까지 그 예수를 붙잡는 우리의 모든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짜 기쁨을 내려놓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또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